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32편 임춘추와 나자구 전투. 가을엔 너의 들판을 가로질러 노을 지는 곳으로 어둠이 오기 전까지 천천히 걸어보리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시인 정유찬 시인의 시한 구절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며 청취자 여러분들이 힘든 생활의 무거운 짐 잠시나마 내려놓으시고 노을 지는 언덕길 한 번쯤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라며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32편의 책장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김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임춘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북한에서도 오랫동안 국가요직에 계셨던 분 맞죠?
네, 그렇죠. 네. 아, 저는 임춘추 하게 되면 네. 북한에 있을 때 직접 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직접 보셨나요?
아, 그렇죠. 아. 1977년도죠. 그때 아, 네. 이제 선물교복을 줄 때인데 네. 임춘추가 직접 그때 저희 학교까지 와서 그때 교복 수여식에 참가해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우선 북한 주민들은 임춘추 하게 되면 예, 김일성과 함께 싸운 빨치산 중에서도 가장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네. 특히 의사 기술이 있어가지고 빨치산 투쟁 시기에 우리 유역대원들을 그 치료해준 그런 군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저는 이제 임춘추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요. 임춘추가 예전에 책을 많이 썼어요.
네, 맞습니다.
뭐 항일 무장 참가자들의 해상기 이런 책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임춘추란 이름이 많아서 참 이 사람이 대단했구나 했는데 항일 무장 투쟁 때 이제 침을 많이 나가지고 그 항일 뭐 그 투사들을 많이 치료를 했다 해서 정말 무던한 그냥 의사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후에 이제 국가 요직에 이분이 부주소까지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뭐가 되게 좀 머리도 크시고.
88년도 사망할 당시가 부주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무던한 분으로 저는 기억을 했댔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임춘추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는 사망한 지도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아마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일성 병전에서 임춘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의 경력이나 이런 걸 밝혀주셨는데 1912년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1912년에 태어나가지고 길림, 예, 길림에서 태어났죠. 아. 예, 연기련에서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우수를 배운 거는 예, 독학으로 자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북한에서는 예, 의전을 다닌 거로 이제 이야기된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네. 예, 30년대 초반에 항일 유역대에 입대해가지고 아. 예, 동북 항일연군 제1로군에서 육사 7사단 예, 거기서 당비서도 지냈고요. 그리고 군대 내 안에서, 유역대 안에서 예, 군의관도 했죠. 네. 예, 그리고 1940년대 들어서면서 예, 김일성과 함께 예, 소련의 88 예, 저격이려단, 그러니까 소련 붉은 군대 소속의 예. 예, 그런 이제 예, 소련 군대에 들어가서 소대장도 합니다. 아. 예, 그러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이제 나와가지고 예, 북한 그 공산당의 평안남도당 제2비서로 이제 되고요. 오. 네, 그리고 1949년 6월에는 강원도당 위원장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시기에, 그러니까 6.25 전쟁 시기에는 후퇴를 계획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서 자천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안남도당 도당학교 교원도 이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다시 노동당 연락부의 부장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아. 예, 승급을 하죠. 예. 승급했다가 57년부터 62년까지는 알바니아, 뭐 볼리비아 등 이제 외국 나라에 나가서 대사를 또 지냅니다. 네. 예, 그리고 1962년부터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도 하고요. 그리고 1966년에는 조선노동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또 일하고 있다가 1983년도 그때부터는 죽게 된 1988년도까지는 예, 북한에서 부주석으로 이제 예, 정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당시 주석은 김일성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자죠, 한마디로.
아, 그러면 이제 태어난 연도도 김일성과 똑같고.
네, 같습니다.
예, 사망은 88년도에 했으니까 76세까지 살았네요.
네, 그렇죠. 예. 북한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북한의 그 기록 영화에 영생하는 우리 당의 혁명 전우들 그리고 거기 항일 혁명투사 림춘추
네.
이런 제목의 기록 영화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제작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북한에서 돌렸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촬영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림준추의 석이었던 손우영삼이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가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림준추가 죽는 그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베풀어줬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던 림준추한테 김정일이가 김정일화를 이제 보내요.
아, 예, 보내면서 종이를 만든 것 같은.
아, 이게 생화죠.
예, 생화인데 예, 그 크게 예, 예, 김정일화가
근데
조금
그게 그 당시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정일화를 원래 사실은 그 꽃 이름 자체가 있어요. 베고니아가에
예,
속하는.
그쵸.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김정일화라고 하는데 그 꽃을 림준추한테 보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림준추가 김정일이가 이제 후계자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정말 김정일은 림준추를 그렇게 잊지 못해 했었고요.
네.
네. 결국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임춘추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임춘추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머리도 크시고 이게 좀 머리가 좀 커요. 그리고 무던하게 생기신 분이 부주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제가 그 유독 임춘추에 대해서 더 기억을 많이 했던 건 당시 80년대에 항일 무장투쟁 참가자들의 해상기, 빨치산 해상기라는 책들이 시리즈로 쫙 나왔는데
맞아요.
거기에 임춘추가 쓴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책들을 너무 재밌게 봐서 아, 임춘추란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해서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제가 기억을 했댔는데 제가 지금 김일성 평전을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의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금 김일성 평전에서 이제 사실로 예, 언급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 이제 임춘추는 그 항일 무장 투쟁 참가자들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임춘추가 직접 쓴 거예요. 김일성 동지는 그 당시 이제 1934년 6월 말경에 진행됐던 삼도화자 전투를 회고를 해서 임춘추가 쓴 거예요. 김일성 동지는 불악에 의지하여 싸우면 적을 몽땅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인민들이 상합니다. 우리들은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데 한 사람이라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동문의 부대는 저 들판으로 나가서 마을에서 좀 멀어지면 적에게 총을 발사하시오. 이렇게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 평전을 보니까 그때 당시 불악에 의지해서 싸우려고 주장했던 사람은 김일성이고 적을 벌판으로 유인하려고 주장했던 사람은 박득봄이라는 사람이라고 김일성 평전에서 밝혔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율이 일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주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주민 불악에서 싸움을 하자고 주장했던 게 김일성이었구나.
네.
이걸 임춘추는 알면서도 이건 김일성이 아니었다고 거짓으로 빨치산 참관기에 증언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출세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한마디로 그 우리 말하면 흔히 말하는 아첨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주 영리한 것 같아요.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임춘추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김일성에 대한 선전물의 책들을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썼던 것이 김일성 장군의 약전을 먼저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쓰고 나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말고 그 전에 항일 무장 투쟁 시기를 해상하여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이 결국 지금 북한에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그 책이 나오게 된 기본 이제 근거가 되는데요.
아...
이렇게 임춘추가 정말 김일성을 정말 완전히 위인으로 그리고 축지법을 쓰는 완전히 그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임춘추의 업적이 엄청 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임춘추의 그 경력을 보면 김정일이가 국가요직에 올라앉으면서부터 임춘추는 진짜 양쪽 어깨 날개가 달린 것처럼 아예 승급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때 시기가 바로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의 해상기가 나오면서부터 임춘추는 그때부터 탄탄테러를 걷게 되는데 그때 당시 김일성에 대한 그런 증언들을 몽땅 다 우상화 거짓으로 이제 증언을 하다 보니까 김정일이한테는 신임을 얻고 자기는 그렇죠. 또 이제 출세를 하고 결국 이렇게 맥락이 근데 이어지네요.
사실은 김일성한테 예. 김정일보다 먼저 김일성한테 신임을 먼저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단편적 실례가 뭐냐면 그 기록 영화에 그 림순추의 며느리가 나와요. 박순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는데
네.
그 며느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림순추가 해방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거든요.
아.
그때 이제 시부모님들이 결혼식 할 때 그때 이제 김종숙이가 그들한테 선물 주는 게 뭘 주냐면 사진을 줘요. 그 사진에 김일성과 김종숙이 그리고 김정일이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지금 공개된 그 사진. 그 사진이 바로 임준주가 보관했다가 공개한 아.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부터도 그렇게 이제 충신으로서 아주 아첨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잘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임춘추 결혼식 선물로 자기네 가족 사진을
줬다고요. 예, 김일성이가
아, 네. 그러니까
김종숙이가 줬죠. 그리고 네. 이분 또 기록 영화에 또 뭐 나오냐면 임준추의 아들인 림명철이가 또 나오는데 그 림명철이가 뭘 증언하냐면 아버지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네.
소년혁명가 김기성 동지.
아, 네네네, 저 봤습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종숙의 동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기성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88년도면, 그 당시 임준추가 죽으면서까지도 김정일의 후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김일성과 같으신 김정일을 우리의 정말 이제 영주자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정말 임준추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정말 그런 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뭘 느끼면 되냐면 왜 북한에서 이렇게 임준추를 잊지 못해하고
네.
지금 이 순간에 김정은까지도 그를 이렇게 예, 정말 보여주는 영화, 기록 영화를 만들어내는 애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임춘추가 1960년대 예, 김씨 일가에 관련한 우상화 책을 많이 남기면서 이제 그의 출세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항일투쟁사에서 이렇다 할 큰 업적도 없는 그가 국가부수석이라는 자리에 올라앉게 된 뒷면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선전과 거짓 증언, 많은 사연들이 예, 있는 것으로 네, 확인이
그렇죠.
되는
네.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가 있잖아요.
네.
1969년도에 림준추를 만났는데
네.
그 만날 당시에도 림준추가 소설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림준추가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한 생을 변함없이 따르오리라.
아...
그 노래가 림준추가 쓴 노래예요.
작사를 한 노래.
작사를 했죠. 근데 거기 보면
예.
3절 그 내용 자체가 예,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협, 대를 이어 빛내는 향도의 급열. 예, 그 다음에 급열 받드는 그 마음의 행복이 넘치고, 따르는 그 길에 승리가 오리. 찬란한 향도의 별을 우러러 한 생을 변함없이 따로 오리라.
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썼잖아요. 그 가사를 들은 김정일로서는 자기의 완전히 혁명 선배고 아버지와 나이가 같은
아...
림순추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니까
예.
그한테 꽂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참 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네, 맞습니다.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아 그러면 임춘추에 대한 얘기하다 나니까 뭐 날이 셀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이 나자구 전투도 해야
예.
되니까 그럼 이제 임춘추가 이제 그 항일 빨치산 해상기에서 삼도화자 전투를 언급을 했는데 삼도화자 전투 바로 다음 날에 나자구 전투가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자구 전투는 김일성이 단독으로 치른 전투예요? 아니면 이제 구국군과 합동을 해서 치른 전투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볼 때는 그 나자구 전투하게 되면 참 그 김일성이가 다 조직지도 하고
네.
정말 그걸 전투를 이끌어 나간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국군하고 함께한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그 전투를 조직지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북한에서는 그 라자구 전투를 승리로 이끄셔 해가지고 김일성이
네, 맞죠.
그 저 아이보리 색깔, 회색깔, 네. 북한에서는 밝은 회색이라고 하죠. 네. 밝은 회색 긴 코트를 입고 쌍안경을 척 쥐고 이런 선전화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북한에서는 그들이 선전하는 해상기 그 전문 내용 봐도
네.
예, 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아.
물론 이게 임순추가 해고해서 쓴 내용이지만은 뭐 김일성 동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말 불화기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불화기민들이 상한다 해가지고 그 전투를 이끌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도 사실은 놓고 보면 박득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네.
했던 것을 가지고 완전히 전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김일성 평전을 보니까 이제 나자구 전투는 이제 항일 구국군이 정말 일시에 공격하여 30분 만에 난곡 불락의 요새인 그 나자구를 이제 점령을 해서 이 승리는 중국 공산당이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에 강대한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많은 구국군 장령들과 병사들을 동북인민혁명군에 가입하게 한 역사적인 전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항일 유격대 김일성이란 이름 석자는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삼도하자 전투를 치르고 나서
네.
그때 이제 각 부대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도하자에서 또 작전 계획을 검토합니다.
네.
예, 그때 바로 이제 위망군 문성만 그 대대를 패배시킨 그 김일성이가 그때는 좀 각방을 받죠.
네.
예, 삼도하자에서 그때 아마 김일성도 그 왕청 유격대 출신들 해가지고 좀 그때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예, 정말 왕덕태를 비롯해가지고 예, 그 다음 이제 그 전투를 조직 지휘하면서 그때 김일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김일성은 그때 당장 오늘 밤으로 공격을 벌이는 게 좋겠다고 또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적들이 방어를 강화하고 중원 부대를 불러올 기회를 그렇죠. 주지 말자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참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평전 내용도 보면 김일성도 결국 그 전체적인 전투를 지휘하진 않았지만은
네, 거기 속해
뭔가 그래도 속해서
네.
자기가 또 어떤 발언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뭔가 또 그래도 예, 그가 예, 이런 전략적인 이런 문제에서 좀 뭔가 언급을 했구나 하는 아. 예, 그런 내용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존재감은 좀 있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 평전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다. 네. 전혀 없었다 이러지 않고 실제로 김일성이가
그렇죠.
이런 작전을 제시했다. 이 사람이 참여를 해서 진짜 업적이 있다 이런 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김일성이 자기가 그 과시할 수 있는 영역 이거는 딱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김일성이가 사실 군사를 모르고 있다가
네.
정말 김일성한테 군사를 배워주고
그쵸.
작전을 배워준 유한홍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교관
네, 그분이 있죠 그 교관이 예.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도 유한홍이 김일성이 말한 그 작전 계획 내용에 대해서 그가 이제 끄떡이면서 승인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일성이가 모든 작전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모든 작전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유한흥 같은 군사 전략가들 따로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국군 내에 있는 그런 중국인 그 한마디 독립군 장군들
네.
그들 자체가 또 오히려 더 김일성보다 이 말 한마디로 그 이제 작전 계획에 대한 그런 이제 결론을 꺼내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그 당시에 김일성은 그저 그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고
네.
따랐을 뿐이지 네. 사실은 그 라자구 전투를 정말 조직지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일성은 이 나자구 전투에 참가하는 일개 그냥 한 개 부대의 그냥 책임자였고 이 나자구 전투는 종당에는 3일 동안 해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전투에서 그 혁명군에게 얻어맞고 퇴각했던 그 위망군 부대 이등병 출신이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12년까지 살았는데 김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를 했어요. 김일성이라고 부르는 아주 지독하고 악질인데다가 싸움을 잘하는 유격대가 나자구 근처에서 매복했다가 우리 위망군을 30여 명이나 죽였다. 김일성 부대는 대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싸움을 잘하는 부대로 소문났다. 그때 김일성은 중대장 아니면 소대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평전이 왜 사실인가 하는 걸 그대로 짚어주는 증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전투 역시 김일성과 또 민산을 몰렸던 조선인 출신의 독립군들이 한마디로 이 전투를 통해서 목숨 네. 바쳤던
예.
자기를 증명하라고 했던
예.
그런 전투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뤄낸 승리였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오래전 북한에서 부주석을 지냈던 임춘추와 1930년대 중반에 존재했던 나자구 전투에 대한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흘러간 시간 속에 묻힌 진실과 사실을 차곡차곡 전해드리는 국민통일방송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